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21절 집에 들어가시니 우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부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이니라.
마가복음 3장은 후반부에 가서 굉장히 놀라운 경악할 그런 대목들을 여러 개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본 항목에 깔려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고 생각할 때 아, 이것이 굉장히 충격적이다. 이것이 굉장히 라디컬하다. 이것이 굉장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얘기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눈이 크게 뜨진다든지 엄청난 충격을 받는다든지 하는 그런 것이 없다면은 본문을 잘 깨달은 것이 아니에요. 저자가 여기서 의도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이미 다 우리가 카반 부분이 하지만 첫 번째 경악할 일은 뭐냐면 열두 제자죠. 열두 제자를 예수님이 이제 택하셨죠. 열두 제자를 택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본 궤도에 올라가기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열두 지파와 관련해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의 메시아의 열두 지파, 열두 사도들로서 시작되는 새로운 언약 공동체가 형성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기대를 하고 열두 사도를 이렇게 택하셨을 때 거기에서 이제 따라 나올 후속적인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의 그런 전개를 기대할 수 있었겠죠. 근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그 열두 제자의 이름 끝에 가서 딱 꼬리표가 하나 붙잖아요. 유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 딱 얘기가 나와요. 또 가룟 유다니 쭉 있는데 11명 끝나고 나서 또 마지막으로 한 명 더 있다. 가룟 유다다. 그가 누구냐? 예수를 팔자라. 이렇게 딱 얘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형성되는 메시아 시대가 도래했는데 거기서 형성된 열두 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를 배신하고 판다. 일이 어떻게 된 거냐. 이제 굉장히 놀라운 얘기죠. 이제 거기서 또 이제 저자가 얘기하려는 건 뭐냐면 가롯 유다의 배신이 굉장히 충격이고 부정적인 사건이지만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그래서 오버룰링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이루시기도 하는 구속을 이루신다. 구속을 섭리해 나가신다는 거죠.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돈 받고 팔아 넘겼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시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건을 형성하는 모멘트가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경악할 일은 뭐냐면 마리아가 유다, 가룟 유다 얘기가 끝나고 나서 바로 마리아가 나오죠. 그 마리아가 왜 나타나느냐? 그는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친족들하고 같이 잡으러 왔다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충격이에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 다른 사람 누가 말해도 마리아만은 그 말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소문에 넘어가 버렸어요. 예수가 미쳤다는.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이 보면은 마리아만 온 게 아니라 가족들, 친족들이 다 같이 왔기 때문에 이것이 한 사람의 어떤 결정이 아니라 가족 공동체 전체의 결정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마리아는 일체의 어떤 정상적인 사고의 균형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 많은 계시를 받고 천사들도 만나고 뭐 굉장한 그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된다는 것은 역시 우리 인간들은 한순간에 사정없이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 보고 미쳤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의 정신이 좀 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둠의 영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데 그 친족들, 그 모친까지 사용하더라. 그 뒤에서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경악할 일은 뭐냐면 예수님의 축기 사역을 보고서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축기를 한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원래 바리새인들 유대인들하고 이제 논쟁하고 하실 때 그 사람들 보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너희 거기 아비는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 반격을 해서 예수님을 보고 미쳤다고 역공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귀신이 들렸다고 했는데 이와 같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덮어씌우기 하는 덮어씌우기 작전의 하이라이트가 뭐냐 그러면 바알세불이 힘을 빌려서 귀신 쫓는다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고 전복시키는 그런 생략이 그런 세력이 예수님의 가족에게까지 마술을 뻗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그 이제 하이라이트로서 바알세불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성령 모독죄로 이제 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마리아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마리아가 다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항목의 끝에서 예수님의 이제 가족들이 다시 언급이 되는데 이건 그 구조상으로 보면은 의도적이에요. 마리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바알세불 이런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마리아가 나오죠. 이게 샌드위치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아 처음에 마리아에 대한 언급 잠깐 미친 건 뭐 잡으러 왔다 이런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방문하는 것으로서 이 단원이 끝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 항목을 우리는 하나의 일렬된 하나의 일직선상에 있는 사건으로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건 뒤에는 악의 세력이 영향을 계속해서 주고 있다 그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언급된 예수님의 가족 그러니까 가족들 마리아를 포함해서 그분들에 대한 묘사를 하면서 저자가 여기에 한마디 딱 이렇게 찍어 넣는 것이 있어요. 하나 딱 박혀있는 말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일종의 키워드인데 31절하고 32절에서 두 번씩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어디서요? 밖에 서서 예수를 불러냈다고요. 불러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32절에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하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이 말은 그 34절에 보면은 둘러앉은 자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 밖에 있는 자와 둘러앉은 예수 근처에 옆에 둘러앉은 사람하고 대조를 하는 거예요. 두 종류의 무리가 있는데 하나는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밖에 있어요. 또 한 종류는 예수님과 같이 있어요. 예수님 곁에 있어요. 예수님 발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대조적인 표현을 쓰는데 예수님의 가족들은 밖에 있었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웃사이드가 있고 인사이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두 종류의 사람들을 대조시키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서 우리의 가슴을 향해서 너는 그럼 어디 있느냐 그죠. 넌 아웃사이더냐 인사이더냐. 그래서 마리아와 그의 친족들은 밖에 머물러 있었어요. 예수님이 계신 그 사역의 현장까지 왔어요, 이 사람들. 그렇지만은 그 사역의 현장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 곁으로 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바깥으로 끌어내서 예수님이 사역을 못하도록 시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미쳤다는 말이 넘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서 와가지고 당신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올렸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정확한 말씀이 나오죠. 그게 뭐냐 그러면 예수의 가족이란 것이 뭐냐. 그래서 이 가족의 정의를 재정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충격적이고 그것이 사실은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자기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알았어요. 뭐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출애굽시켜 주셨고 모세를 통해서 또 이제 율법까지 주셨고 다른 민족하고 전혀 다르게 대하셨다. 우리만 따로 택해서 선민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여겼고 자기들의 그 언약 공동체라는 것에 그 결속감 때문에 다른 종류의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인들하고 그냥 접촉을 안 했어요. 사귀지는 않았어요. 아예 그 사람들 그 사람 취급을 안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런, 최고 후손이기 때문에 자랑했고, 율법을 지키는 민족이라고 자부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이 새로운 공동체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부하고 아주 뭐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내거는 그런 아브라함의 후손하고 전혀 다른 것이라고 하죠. 그건 뭐냐면 육신적인 그런 혈통적인 후손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만이 새로운 공동체의 멤버들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대답하시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근데 그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 그러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러면 어디 있어요? 밖에 있는 사람이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깨닫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게 많아요. 근데 대체로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뜻이 뭔가 그걸 이제 궁금해 여기는데 뭐 그 좋죠. 근데 그것도 이제 나의 무슨 뭐 커리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있지 않습니까? 그 생활에 대한 거 그런 것에 대한 뜻이 뭘까? 앞으로 뭐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인지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하는지 안 해야 되는 것인지 어느 교회를 가야 하는지 뭐 그런 것들 여러 가지로 하나님 뜻에 궁금한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하고서 이렇게 아주 딱 분명하게 찍어서 말하는 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을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은 왜 이렇게 별로 다가오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 가족이 누군지 아느냐. 그것은 마리아가 아니다. 그렇죠? 너희들이 옆에 앉아있는 그 제자들을 보시고 너희가 내 형제라 그랬어요. 그래서 육신적인 후손이 되거나 모세의 어떤 율법을 지켜야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웃사이드로서 밖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아주 계신 곳까지 근처까지 왔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의 아젠다는 다른 거죠. 인사이더로서 예수님 곁에 앉아있어야 된다. 모세가 아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새 언약 공동체의 멤버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들었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 언약 공동체, 예수 가족, 이런 교회 공동체 이렇게 말을 많이 쓰지만 실제적으로 보면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행하는 것보다는 아직까지도 구약 백성들처럼 모세의 말을 따라가요. 모세의 규범을 아직도 지키려고 그러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십계명에 대한 그 비중이 굉장히 높죠. 그건 모세에게 속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것이고 우리에게 전혀 무관하다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티처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혈통을 받고 유태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이 유태인들에게는 그야말로 대경실색할 일이죠. 아주 뭐 기절할 얘기예요. 그런 말을 듣고 분노를 일으키지 않을 유태인들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죽여야 한다고 생각한 거죠. 수천 년 동안 가져온 언약 공동체의 결속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셔널 아이덴티티를 완전히 짓밟는 얘기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구성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되어야만 그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죠. 육신적인 그 형제 자매 이건 2차적인 거예요. 유태인들에게 이런 육신적인 가족관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 율법 이런 것을 부정해버리면은 그냥 날벼락이 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자기를 낳아준 모친일지라도 아웃사이더로서 있는 한 예수님의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예요. 이 복음의 과격성, 복음의 급진성을 여기서 재차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진짜 다른 거예요. 다른데 그것이 우리의 기분을 때로는 확확 상하게 하죠. 거부방을 일으키고, 아니 부모나 형제나 처자로 예수님보다 사랑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런 말이 계속 부모도 사랑하고 형제도 사랑하고 그리고 나도 사랑하라.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 모친과 형제들과 친척들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나의 모친이냐 하고 물으셨어요. 누가 나의 형제냐. 그리고 자신의 형제 자매와 모친은 주님을 따르면서 하나님이 써서 행하는 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선언에는 사실상 인간적으로 보면은 뼈저린 마음의 아픔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리아가 자기를 어떻게 잉태하고 어떻게 낳아서 어떻게 길렀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동정녀 잉태를 누가 믿겠습니까? 요셉도 내 자식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뭐 달리 생각할 게 있어요? 마리아가 젊은 애가 벌써부터 결혼을 하기 전에 어때 뭐 사생활을 낳았다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예수님 어렸을 때 데리고 다니고 했을 건데 동네 사람 다 보고 손가락질하고 했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수모를 당하고 아무리 소명하고 변명하려도 그건 누가 그 말을 알아듣겠느냐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예수님 다른 사람들 수군거리는 소리도 다 들으셨겠죠. 그럼에도 모친을 냉정하게 대했다는 거예요. 아니 먼 길을 찾아온 그 어머니를 그 염려에 젖은 그 모친을 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는데도 나가보지도 않으셨다고요? 아니 웬일로 모친께서 이렇게 여기까지 찾아오셨어요? 이렇게 나가서 말 한마디 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 마리아하고 친척들 생각할 때 진짜 예수가 미치지 않았나 그렇게 의심이 가지 않았겠습니까? 이 마가복음에서는 마리아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부활 이전에는 부활하시기 전에는 예수님 안 믿었어요. 예수를 안 믿었어요. 나중에 부활 사건 이후에 아주 보면 이제 다락방에서 보면 그 모친도 거기 있고 예수의 형제들도 같이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그랬죠. 그래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리더가 되었고 그다음에 유다라는 형제도 있었는데 그 형제는 그 성경에 나오는 유다서 있죠. 정말 아주 짧은 책. 그 유다서를 집필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현 시점에서는 예수님 그저 우리의 가족이다. 우리 집안의 멤버다. 우리 큰 형이다. 그 정도로 그 가족이라는 익숙함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어요. 그래서 본 스토리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교훈이 있는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된다는 그런 특권, 그런 또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는 자들로 묘사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가 되면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특권을 위해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누구예요?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신 주님이세요. 그분의 형제 자매가 된다는 거죠. 우리 뭐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형제도 부모도 없는 사람 가장 불쌍하죠. 그런 사람 가장 고독한 사람이죠. 고아죠. 고아. 그런데 친척이나 부모나 이게 다 있더라도 고아같이 사는 사람이 있죠. 형제 자매가 사실은 남보다 못한 경우가 많잖아요. 혈족이 있지만은 그 혈족이 별로 의미 없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 같은 세상은 너무나 삭막해져서 뭐 부모도 그냥 내버리고 돈 때문에 그냥 뭐 별짓들을 다 하고 하는데 결국은 부모 형제가 있어도 여전히 불행할 수 있습니다. 혈족이 남만도 못한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족이 된다면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죠. 나의 아버지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죠. 잊어버리시지도 않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신자들이 나의 형제 자매예요. 나의 모친이고 나의 부친이고 나의 조카고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말은 실감이 안 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자매님 형제님 이렇게 부르는데 실감이 안 가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형제 자매처럼 이렇게 가까워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잘 안 느껴지잖아요. 같은 교회지만 뭐 우리가 뭐 가족 진짜 가족 같으죠. 그러나 조금만 수가 많아지면은 전혀 안 그렇죠. 예수 곁에 앉아 있는 인사이드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생각이 같아야 되고 꿈이 같아야 되고 목적과 이것이 다 같아야죠. 근데 예수님 안에 같이 있어서 배우면은 그렇게 될 건데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생의 삶을 산다는 것이 리얼해야 되는데 주님 나라에 들어간 시민들이고 하나님의 그 키층을 너무나 가까이서 듣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다 체험하기 때문에 서로 쉐어하고 나눌 얘기들이 있어야 되는 리얼한 얘기들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것이 별로 없단 말이죠. 그냥 시시껄렁해요 다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것도 없고 막 저 교회 보나 이 교회 보나 그게 그거고 자기 사는 거나 내가 사는 거나 뭐 별로 다를 거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내 형제라고 뭐 자매라고 그렇게 느껴집니까? 네, 별로 그렇지 않죠. 아무튼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된다면은 그런 면에서 정말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렇게 느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됨으로써 나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이 생각했어요. 자신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죠. 어떤 의미에서 이 사람들 고아들이에요. 사람 죽으면 어떻게 되죠? 불신자들? 미국에서 사람 죽으니까 돈 많이 들더라고요. 관속에 누인 그 시신을 보면은 너무나 잘 차려입었어요. 화장까지 다 시키고 막 미국은 그런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놓은 거 보면 뭐 꼭 살아있는 사람 같으죠. 근데 조문객들은 그렇게 단정하게 또 멋지게 차려입고 관속에 가지런히 누이는 분에게 조의를 표하잖아요. 근데 구원을 못 받았다면 갈 곳이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차려입었는데 갈 데가 어디예요? 어디를 가기 위해서 차려입는 법인데 역설이에요. 인간의 모순이고 인간의 어리석음의 표시죠. 그게. 근데 사실은 조만간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되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소개될 거니까. 근데 이 엄숙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관속에 들어가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고독하고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실 것인지 아시죠? 여러분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르죠.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아웃사이더들이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인사이더들도 그럴 수 있어요. 인사이더라 하지만은 아웃사이더처럼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인사이더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고 말은 이제 예수께 속했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이 아웃사이더였던 마리아하고 가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안에 계신 예수님 밖으로 끌어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그것이 얼마나 과격하고 그것이 얼마나 급진적이고 하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미쳤다고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았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인사이더들이 행하는 일을 반드시 행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교인들도 천차만별이죠.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이 사는 사람들 많아요. 하루 종일 예수님 한 분도 생각하지 않고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 한 분도 기억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뭐 관심 없이 하루가 넘어가는 일이 사실 뭐 가끔 있겠죠. 여러분은 저는 그럴 적마다 이렇게 화들짝 놀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부터 먼저 배울 마음이 없으면 구원받았다고 해도 아웃사이더들이에요. 아웃사이더들의 행세로 있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너가 내 가족이냐 이렇게 물으시면 글쎄 어떻게 될까요? 진정으로 예수를 믿었다면 구원을 받겠죠. 그렇지만 불난 집에서 뛰쳐나온 사람과 같을 거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구원을 받겠지만은 너의 모든 향금, 뭐하는 거, 뭐다, 뭐 보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불타버릴 것이다. 인사이드로서 네가 내 옆에 앉아있지 않으면은 그렇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 깊이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을 잘 배우는 것을 우리 모두의 참 평생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예, 말씀 이제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가족입니까? 성도들끼리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 드세요? 우리가 다른 성도들 형제 자매를 생각한다면은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진정한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더라도 오직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기도를 쉬지 않고 행하는 거겠죠. 그 외에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같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일종의 막 유대감, 결속감, 친근감 그것이 아니라 같은 교회 안 다니더라도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나의 형제, 나의 자매라고 생각하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관심을 갖는다면은 또 실제적인 관심을 갖는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죠. 외부적인 조건 때문에 예수님께 속한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 모친과 형제들 다 한 집에서 같이 먹고 자고 생활했으니까 그것도 뭐 1, 2년 한 거예요. 뭐 여러 해 동안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애가 그 30세 정도 됐을 때였으니까. 그러니까 뭐 예수님 당연히 뭐 가족으로 생각하고 아 그게 뭐 당연하고 여겼겠죠. 그런 이유에서 가족이라고 간주할 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우리 보시고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너는 나의 형제다. 나의 자매다. 나의 모친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겠죠. 자신을 던져서 내 곁에 와서 남에다 배우고 나의 말씀에 따라서 살고 있다. 진정한 의미의 나의 가족이다. 이렇게 우리 보고 말씀하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 같은 칭찬과 같은 선포를 듣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